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3일 발생한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적어도 151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래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부상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라크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시아파 교도들을 겨냥해 바그다드 가라다 지군의 손님들로 붐비는 상업 지역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델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바그다드 지역의 치안 강화를 명령했지만 거리에 나선 일부 이라크인들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판결을 앞두고 남중국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가해사국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반 선박들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지역은 하이난섬을 포함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군도 해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는 오는 12일 필리핀의 제소로 이뤄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전 통일전선 공작부장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텐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국가기밀 절취와 관련해 리 전 부장은 통일전선 공작부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을 지내면서 국가기밀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링 전 부장이 유출한 국가기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리 전 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사들의 직무이동, 부동산 구매, 승진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8일과 9일 나토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와 공식적인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4일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는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직후 열린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군사 문제 등에 대해서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회담을 마쳤습니다. 한편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가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나토에 공중조기 경보기 투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의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작전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4일 터키는 ISIL과 싸우는 모든 세력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또 터키는 이미 ISIL과 싸우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ISIL과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국가에 인즈릴리 공군 기지를 개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가 러시아에도 기지를 개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무기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벨트 암 존탁 신문은 4일 경제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해 무기 수출 규모가 87억 5천만 달러에 달해서 전년도인 2014년 39억 7천만 달러에 비해서 2배가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무기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해 영국이 독일에서 급유기 4대를 구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시는지요? 선명히 기억에 남는 꿈이 있는가 하면 방금 꾼 꿈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경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잭 갤런트 교수에 의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꿈이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할 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갤런트 교수가 실험자들에게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뇌활동을 측정해서 그들이 본 영상을 다시 재현해내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꾸면 이것을 측정해서 동영상으로 남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찍는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읽어내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갤런트 교수는 이 연구를 인간 마음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창문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창문을 스스로 열 것인가 아니면 몰래 남의 창문 안을 들여다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2도, 신의주 21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1에서 24도, 함흥 17에서 20,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엘리시아 키스의 노래입니다. Tears Always Win.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라크 바그다드와 방글라데시 다카, 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200명이 넘는 목숨이 희생된 소식 알아보고요. 중국이 이웃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해군이 오늘 5일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할 계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일본 당국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주일 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이 소파 적용 보완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테러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주말 동안에 테러가 잇따라서 많은 목숨이 희생됐다고요.
네,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3일 오전에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서 213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하고 DPA 통신 같은 외신들은 사건 다음 날 4일 이라크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같은 사망자 수를 발표했는데요. 사건 발생 초기에 80여 명 수준이었던 이 사망자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망하고 또 폭발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시신들이 대량으로 수습되면서 이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 방글라데시와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도 테러가 잇따랐죠?
네. 금요일 1일 저녁에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이 음식점에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괴한들이 이 방글라데시 사람은 밖으로 나가라. 우리는 오로지 외국인만 죽인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요. 현장에 남은 사람들한테 차례로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을 외우게 해서 못하게 되면 무참하게 고문해서 살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지 당국은 군 병력을 동원해서 현장을 진압한 뒤에 희생자 20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방글라데시 육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이 4일 어제 오전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구 도시 제다의 미국 총영사관 인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테러범 이외에 사망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보안 요원 2명이 다친 걸로 일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테러 사건들이 모두 ISIL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자신들이 방글라데시 다카 인질극의 배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ISIL은 또 바그다드 자살폭탄 공격 발생 직후에도 이슬람 내부 또 다른 종파인 시아파를 겨냥해서 자신들이 벌인 소행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미국 총영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의 경우 아직 배후를 주장하고 나선 단체는 없는데요. 이 ISIL 측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군의 ISIL 격퇴 작전에 협력하고 있는 이 사우디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ISIL 연관 테러가 최근에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일어난 이들 세 차례 테러에 앞서서요. 지난 화요일 밤에 이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나서 3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었죠.
예.
또 터키 당국이 ISIL 지도부가 이 사건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깊이 관여돼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이 금식 성월 라마단이 끝나는데요. 라마단이 진행된 지난 한 달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7차례에 걸친 대형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관련해서 뉴욕타임즈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최근 연이어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이후로 ISIL이 라마단 시작 직전에 이 테러를 통해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을 살해해야 한다면서 세계 각처에 이 자생적 테러 분자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은요, ISIL 대변인인 이 아부 무하메드가 지난 5월 말에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을 내보냈는데요. 내용은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라마단 기간에 서방을 표적으로 테러를 하자면서 이 기간에 순교를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종자들을 선동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 동안에 테러가 더 집중적으로 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지난달 12일 미국 올랜도의 동성애자 유흥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당시 49명이 숨졌고 53명이 다쳤죠.
네.
미국 당국이 현장에서 숨진 오마르 마틴이 ISIL 추종자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요르단과 시리아 접경 지역 루쿠반에서 역시 ISIL이 배후로 추정되는 차량 폭탄 테러가 나서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탄 성명을 냈었고요. 또 27일에는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바알베크의 한 교회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서 6명이 숨지고 19명이 또 다쳤습니다. 현지 보안 당국이 ISIL이 이 사건 배후라고 지목을 했었습니다. 또 같은 날 예멘 남동부 해안도시 무칼라에서는요. ISIL과 연계된 차량 자폭 테러가 4차례 연속으로 일어나서 최소 42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이런 테러 공격에 대해서 역시 세계 각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른 데 대해서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네.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방글라데시와 이라크의 연이은 테러에 깊은 슬픔을 표시를 하면서 증오의 눈이 멀어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테러범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질극 희생자 대부분이 또 이탈리아인과 일본인인데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토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의 임무는 테러범들에게 더 큰 힘으로 응답하는 것이라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참의원 선거 유세를 취소한 뒤에 통한의 극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단호히 항의한다 이렇게 테러를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이웃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요?
네. 중국이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 시사군도, 다른 말로는 파라셀 군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인근에서 화요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어제 관영인민일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오는 12일 나올 예정인데요. 중국군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은 판결 전날인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국군의 이번 해상훈련은 예정된 중재재판소의 판결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해 수호 능력을 다지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고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중국 국방부 관계자가요.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른 일정이라면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재판 결과를 앞두고 주권을 가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 각의 시각을 일축했는데요. 중국 국방부 측은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어떠한 논쟁도 없다고 못 박은 뒤에 중국군이 관련 해역에서 훈련을 벌이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토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중국 인민은 먼저 사단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또한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토주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력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해설을 했었습니다. 또 오는 9월 남중국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를 했었죠.
예. 자, 국제 중재 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아까 전해 주셨는데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중국이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남중국해에 접한 이웃나라들하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는 12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영해였기 때문에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혔는데요. 어제 중국 영재지 차이나 데일리가 중국 정부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필리핀이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해야 한다면 필리핀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자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사훈련을 진행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이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친중국 정책 기조를 밝힌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공식 취임함에 따라서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주요 외교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취임 직후 내각 회의에서 남중국해의 갈등에 연착륙을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리핀의 새 정부가 이전 정부들하고는 좀 다른 남중국해 분쟁 해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중국 측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필리핀 정부가 지난 2013년에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령으로 주장해온 스카이보로 암초를 중국 영해에 포함시키자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 반대 여론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4월에 오키나와 미군기지 소속 군무원이 20세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뒤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미국과 일본 양국 현안으로 떠오른 직후 발효된 현지 미군 장병 대상 금지령과 영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일주일 전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지령이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현지 주둔 미군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서 현지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여러 가지 사후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잦아드는가 했었는데 자, 다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예, 오키나와 경찰에 따르면은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27살 미군 부사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달리던 이 미군 부사관의 차량을 세우고 검문한 결과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체포된 미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이 전했는데요. NHK 방송을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하고 오키나와 현지 매체들은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면서 현지의 미군 철수 여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 장관이요.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건 보고를 받고 즉각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고요. 미군 등에 의한 사건 사고는 본래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주일 주둔군 지휘협정의 적용 범위가 바뀔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오키나와 주둔 미 군무원에 의한 20세 일본 여성 피해 살해 사건 이후에 오키나와에서는 현지 미 해병대 병력 철수와 후텐마 미군기지 폐쇄, 또 주일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건 지난달 19일 오키나와 현민대회에 6만 5천 명의 군중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미일 당국이 이 소파 개정할 수는 없지만 소파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적용 범위와 과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바로 화요일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둔군 지휘 협정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 주일 주둔군 지휘 협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당국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이요. 바로 미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사법 관할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바로 이 점인데요. 미군 장병이나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민간인 군무원이 공무수행과 공무 이외의 활동에서 일본의 이 실정법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일본 사법당국이 아닌 미군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이 바로 소파의 1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미일 양국은 협정에 적용을 받는 군무원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인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현재 주일 주둔군 지휘 협정상 이 군무원 혹은 군속이라는 얘기는요. 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 주일 미군에 고용돼서 근무하거나 또는 수반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포괄적인 규정은 미군에 직접 소속된 인원 외에 다양한 이 계약직 근무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대상이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미일 양국은 협의를 통해서 미국 정부 예산으로 직접 고용돼서 미군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그리고 미군이 운항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인원, 또 미국 정부 근무자로서 미군 관련 공식 업무 수행차 일본에 머무는 인원, 또 기술 자문역 등으로 주일 미군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온 인원, 이렇게 네 개의 조항으로 소파 적용 군무원 범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외에 또 이 주일 주둔군 지휘 협정 적용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동안 미군 관련 인원의 신분을 막론하고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할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미군이 전면적인 사법 관할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이번에 군무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공무 중에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일본 측이 재판권을 갖도록 소파 실행 요강을 바꾸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은요. 화요일에 도쿄에서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 등 미국 측 관계자들과 이 같은 소파 실행 보완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이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심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정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미국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로 곤혹을 치렀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를 직접 조사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2일 클린턴 후보가 워싱턴의 FBI 본부에서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3시간 반 동안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번 조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8월부터 자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제안했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이 뭔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시에 국무부 관용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계정 이메일과 서버를 사용한 건데요. 개인 이메일은 정부 공식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시인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ve said many times, if I could go back, I would do it differently. I know people have concerns.
클린턴 후보는 앞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취한 조처였고 개인 이메일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FBI 수사의 핵심은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로 국가 기밀을 주고받았느냐, 그러면서 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건데요.
네.
이 법무부가 과연 클린턴 후보를 기소할 것이냐 혹은 아니냐, 바로 또 이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네. USA Today 신문은 만약 FBI가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기로 한다면 올해 선거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소된다고 해서 클린턴 후보가 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잃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오는 11월 본선거까지 이 공화당이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 자신은 기소되지 않더라도 클린턴 후보의 보좌관이나 측근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FBI가 클린턴 후보를 기소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또 로렌타 리치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I think that there won't be an indictment, and I think that means that she did what many secretaries of state have done.
일요일 3일 ABC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 This Week에 출연한 브라운 의원은 클린턴 후보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클린턴 후보의 행동이 이전 국무장관들의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죠?
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릭 센터럼 전 상원 의원이 일요일 같은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센터럼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If she was not Hillary Clinton, that if she was a undersecretary of state that had done the same types of things.
네, 만약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나 다른 정보 관리가 비슷한 일을 했다면 해고됐을 것이고 또 법무부로부터 기소됐을 것이라고 센터럼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FBI가 클린턴 후보를 기소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번 이메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미 연방수사국 FBI는 미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법무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린치 법무장관이 지난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린치 법무장관이 공항에서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밤 두 사람이 모두 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 있었는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린치 장관의 전용기에 찾아와서 두 사람이 2,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린치 장관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예정된 만남이 아니라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두 사람이 주로 손자들에 관해 얘기하는 등 이 사담을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네. 이 클린턴 후보 측이 린치 장관에게 기소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을 정도라며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린치 법무장관이 지난 1일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이메일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you know, in my role as Attorney General, there are cases that come up to me. I am informed of them from time to time.
법무장관으로서 보고를 받긴 하겠지만 이 수사관들의 제안과 그들의 계획을 따를 것이라고 린치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백악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클린턴 후보 이메일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에 열리는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FBI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민주당이 발표한 정강 초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이를 국내외 정책 목표를 밝히는 정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각 당은 4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열리는 이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채택하는데요. 이 새 정강 초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관해서 민주당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인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TPP는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죠. 다만 무역협정이 노동자들과 또 환경을 보호해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민주당원이 동의한다면서 기존 무역협정의 갱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러와 관련해서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R과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의 격퇴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네, 자, 2012년도 정강과 비교해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국내 정책면을 보면요. 사형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쓰여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면서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고 2년제 대학의 무료 교육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존중하지만 총기 구매 희망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공격용 총기를 거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올해 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민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비자 프로그램과 합법적인 이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추진해서 시급히 미국의 이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것 같은 불법 이민자 구제 계획을 지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과 또 2014년에 불법 이민자 약 400만 명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었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자, 또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아직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불리고 있는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 정강에 자신이 추구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샌더스 후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나요?
네, 시간당 이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라든가 사형제도 폐지 등은 샌더스 후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 측은 새 정강 초안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특히 민주당 정강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새 민주당 정강 정책 초안은 전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오는 25일부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리아 내전이 5년 넘게 계속되면서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었고요. 유럽은 유럽대로 밀려드는 난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달보다 2배 이상 많은 난민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미국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의 수는 거의 2,400명에 달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시리아 난민 문제가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이 미국 정부도 시리아 난민을 추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
네.
자,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6 회계 연도에 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네.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약 5,2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그 한 해 전에 약 1,680명을 받아들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약 4,800명을 받아들여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이 주로 어디에 정착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38개 주에 정착했는데요. 이 중서부 미시간주가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570명의 시리아 난민이 이곳에 정착했고요. 그 다음은 500명을 받아들인 캘리포니아 주였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올해는 미국의 240번째 독립기념일로 미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일 같은 공휴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많이 열리고 또 그런 행사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커지다 보니 독립기념일을 맞아 공항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보안 검색이 더욱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Over the past few hour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arriving here on the West Lawn of the U.S. Capitol to watch the show and the fireworks. And together we sing.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독립기념일이 되면 워싱턴 DC의 대형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즐기는데요. 음악회의 백미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지난해 경우 6,500개의 폭죽이 발사되며 워싱턴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작은 성조기를 손에 든 미국인들은 불꽃놀이와 축포에 환호하며 미국의 독립을 기뻐했는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미국은 240번째 독립기념일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의 유래.
18세기 후반 영국은 지금의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등 가혹한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논의하게 되죠. 당시 북미 지역은 13개 식민지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열게 됩니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2차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 7월 2일 식민지주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대륙회의가 정한 사항,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결정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중심이 돼 작성한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신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부여했다고 선언했죠.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평등과 인권, 저항권 등 근대 민주주의 핵심 사상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 강령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의 역사.
대륙회의는 1976년 7월 4일에 최종 승인한 독립선언서의 사본을 다음 날인 7월 5일에 배포했고, 7월 8일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이 나오고 1년이 지난 1777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시에서 처음으로 독립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필라델피아시는 축포를 쏘고 종을 울리며 축하했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관행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요. 특히 1812년에 미국이 다시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난 뒤 7월 4일을 미국의 생일로 기념하는 관행이 굳어지게 됩니다. 독립기념일은 현재 미국이 법으로 정한 연방 공휴일인데요. 주 차원에서는 매사추세츠주가 1781년에 처음으로 이날을 주휴일로 삼았고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공휴일이 된 건 지난 1870년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전통.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 전역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넘쳐납니다. 이런 전통은 처음 독립기념일이 제정됐을 때부터 이어오고 있는데요. 7월 4일 미국 전역에서는 거리 행진이나 운동 경기, 그리고 기념 음악회 등이 펼쳐지지요. 많은 미국인은 또 야외로 소풍을 가거나 아는 사람들과 먹을 거리를 놓고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독립기념일에 빼놓을 수 없는 행사는 역시 불꽃놀이입니다. 독립기념일 밤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7월 4일엔 미국 안에서 불꽃놀이를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도시는 물론이고 마을마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요. 미국인들은 집 근처나 도시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대형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가거나 TV로 생중계되는 대도시의 불꽃놀이를 시청하곤 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들.
독립기념일을 맞아 흥미로운 수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의 인구를 공개했는데, 인구조사국은 1776년 7월에 미국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넘으니까 지난 240년간 미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을 대표하는 것이 불꽃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012년에 미국에서 불꽃놀이 용품은 소매 가격 기준으로 대략 3억 7천만 달러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불꽃놀이 용품의 대부분은 독립기념일을 전후에 터뜨려졌지요. 그리고 미국인은 여름이 되면 바비큐라고 하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많이 하는데요. 1년 중 바비큐를 제일 많이 하는 날 역시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그릴이라고 하는 고기판을 가진 미국인의 76%가 독립기념일에 바비큐 요리를 해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에서는 100년 전인 1916년부터 독립기념일마다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지난해 우승자는 10분 안에 무려 62개의 핫도그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아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니? 라고요. 제이슨은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잘 못 지내. 항상 지각해. 숙제도 제대로 내지 않아.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계속 그러면 호되게 꾸짖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Today's phrase is chew, C-H-E-W, chew, out, O-U-T,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f you chew out someone, you are scolding them.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getting angry at them for doing something wrong. Chew는 동사로 물어뜯다 또는 씹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은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다, 야단치다 또는 질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says he is going to chew his son out because he has not been doing well in school.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숙제를 안 해서 호되게 꾸짖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꾸짖거나 심하게 야단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y mom chewed me out for coming home so late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에게 심하게 야단 맞았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Let's review. If you chew out someone, you continually scold them and tell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자주적인 정부란 국민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핵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미국인들이 경축하고 있는 독립기념일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자치란 신과 자연의 법칙에 의거해 국민들이 동등하게 또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이는 국민이 신과 자연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이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는 다른 나라와의 분쟁, 어떤 형태의 정부를 만들 것인가로 인한 국내적 갈등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은 항구적이고 성장하는 국가의 기초를 놓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슷한 독립운동의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시작됐을 때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단독으로 새로운 나라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전쟁이 격화되는 중에도 식민지인들 사이에서는 장래 문제를 놓고 의견이 크게 갈라져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로 3분의 1은 영국의 지배하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고 3분의 1은 그저 가족을 보살피고 자신들의 일자리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었으며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 지지 투표에 맨 처음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당시로는 극단적인 독립정부의 수립안이 각 주의 주민들로부터도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독립을 위한 역사적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나라 헌법에도 그러한 정신이 깔려 있고 세계인권선언에도 그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만의 경축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이상이 구현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